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지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제 누가복음 오늘 18장 26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나눴던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부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부자의 그 단점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사실 그것은 뭐 모든 부자들이 다 재산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 젊은이의 그 단점, 즉 영적인 아킬레스가 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만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사람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뭐 그렇게 무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상 부귀는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로 여겨졌고 당시 종교적 관행상으로 볼 때 이 관원의 행실은 거의 어찌 보면 좀 완벽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계속되어지는 18장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는 예수님과 부자 간원이 그 나눈 그 대화 이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 질문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묻는 그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 일부를 제시하신 것은 사실상 그 계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전한 의미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설령 율법의 한 부분을 지켰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범하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은 다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관원이 부자이고 그 마음의 무력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알고 허를 찌르는 그 요구를 하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요구의 말씀도 실천을 요청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끔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너무도 지혜로운 그러한 가르침의 모습인데 그만 그걸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 관원이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구제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28절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직업까지도 포기함으로써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인가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금생과 내생에서 충분히 넘치도록 다시 보장을 받는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만일 한 사람이 안정된 직업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세에서 그 자신과 안정된 영원한 관계를 갖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수반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또 무엇인가를 주지 않겠는가, 받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사실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가피한 포기나 헌신은 구원을 위한 담보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따른 자발적 순종의 표시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잃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인 확신, 충성심에 대한 그런 표시로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요구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갈릴리를 출발해서 베레아를 통과하는 긴 여행은 이제 거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임박한 고난이 언급되는 우리 앞서 본 적이 있어요. 9장 31절부터 예루살렘은 주께서 올라가시고 계획하신 목적지요, 또한 그의 구원, 즉 인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곳으로 암시되어져 왔습니다. 순례자들이 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 예배하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가듯이 예수님은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죄를 대속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신 후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여러분, 이것이 늘상 예고되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순환의 예고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벌써 6번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처럼 순환이 자주 예고된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들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 같은 행적들을 늘상 예언해 왔던 것이란 말이죠. 한편 공간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시기와 또 그 여러 가지 사리에 대해서 또 이방인 곧 로마인에 의해서 희생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또 기록 희생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비참한 죽음을 당했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승리를 지금도 전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박해받은 교회의 어떤 그 평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부활은 분명한 것이죠. 특히 여러분, 죽일 것이니 라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과 더불어 부활이 함께 예고된 사실 또한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데, 부활이 없는 갈보리는 패배에 불과하죠. 반면 갈보리 없는 부활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사랑만을 우리 가운데 들려줄 뿐입니다.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요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거듭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메시아에 관련된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께서 그토록 비참한 순환을 당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순환은 일시적이나마 당시 제자들에게 숨겨졌던 사항이고 현재 이르러 썩어질 구습을 좇는 모든 자들에게도 여전히 숨겨져 있는 하나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보죠.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던 거죠. 그때 거지 소경은 이러한 상황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처럼 기회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을 때와 은혜의 때는 속히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은혜의 경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시력장애인인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 소경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호칭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가 이제까지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군중들에게 드러내며 밝힐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39절로 43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를 주치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다가서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병자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목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주위 사람의 조롱과 회방을 무릅쓰고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는 이 거지 소경의 애절한 믿음이 잘 나타난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치유 사건은 본소에 기록된 여러 치유 이적들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은 실려 있다고요. 마가는 소경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어요.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고침을 받게 된 사정과 및 그 정황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소경의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누가복음은 전후 문맥상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이 예고된 이 앞문단에서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 야욕에 불타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한 19장 이후에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의 내면적 괴리감은 더욱 점증 또 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온갖 괴계를 다 동원하는 대적들의 영적 눈먼 상태들이 이제 이 19장 이후로 계속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본문의 소경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적적 권능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율법 지식에 해박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알아보는 놀라운 영적 안목을 지녔다고 하는 게 이 본문에서 이 소경의 나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본문의 사건은 영적으로 이 구속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18장을 마치고 이제 19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19장에 이르러 예수님의 사역은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이제 하는 그 여행이 끝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십자가 순환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이 이 19장 이후에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기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최종 결산으로서 궁극적으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완수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에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일어난 사건 및 교훈과 더불어 고난 주간 중 처음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이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구절은 새로이 시작되는 삭개오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소개된 소경 치유의 기사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죠? 여리고에 이르러, 여러분 여리고에 이르러 생긴 사건에 곧 이어 여리고 안에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됨을 보여주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자인 누가는 지나가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루살렘을 향한, 다시 말해서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보다 확연히 드러내고자 한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사케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사건을 다루는 이 19장의 이 기사들을 가만히 보면 시간적 배경이 순환 주간 전 목요일쯤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가 있어요.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전통적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본래의 뜻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의 소개에 따르면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란 곧 세관장을 의미하는데 여리고는 베리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인들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세관이 아마 있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세관에서는 뭐를 했겠어요? 주로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 등 여러 상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징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은 발삼나무의 산지였기 때문에 특산물에 대한 세금까지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징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케오는 이 세관의 우두머리로서 세금 징수를 아마 진두지휘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의도를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케오를 소개할 때 부자라는 말을 첨가했던 것이죠. 이는 당시 세리에게도 허가낸 도둑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여러분 세리장은 어떻겠어요? 세리장이 받고 있는 원성은 아마 세리들보다 훨씬 더 높았지 않는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케오를 소개할 때에 부자라는 말을 첨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세리에게도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었는데 하물며 세리장이 받고 있는 원성은 더 뭐랄까요? 좀 높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케오에 대한 이와 같은 배경은 그의 직책이 관료라는 점과 부자라는 점과 함께 18장 18절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부자의 그 구원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당시 세리들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사케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 가운데서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